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 다짐을 하는 귀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물은 하나님 헌금이요, 헌금은 헌신이고 헌신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의 헌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불과 하루가 지났는데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낮에 윷놀이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호두과자가 제가 욕심이 났는데 윷놀이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걸 보니까 이 산상 집회가 이게 보통 집회가 아니구나. 정말 유익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도 기본이지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귀한 그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도 있지만 내일은 이제 다 저녁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데 하룻밤 자고 두밤 자고 하는 그 잠자는 거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밤이 이제 돼서 벌써 반밖에 안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수련회를 가면은 끝나기 전날에 옛날에는 캠프파이어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찬양하면서 내 죄도 좀 이렇게 쪽지에다 써서 태우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어떤 수련회 가면은 이제 세족식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족식을 좀 할까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저하고 같이 세족식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야에다가 물 떠가지고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예. 자, 우리 첫째 날 어제 정말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인데 정말 내 신앙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주님과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인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를 파송해서 일찍 죽고 잘 죽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 죽는 게 추수가 되는 걸까? 아직도 우리는 좀 의문이 갑니다. 아니, 추수에 관한 활동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죽는다고 추수가 될까 하는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질문으로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했던 말씀에 대한 복습입니다. 어떤 청년이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다 받고 난 뒤에 이제 자대 배치를 하게 되죠.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훈련받고 자기가 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어디에 배치가 돼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배치되는 것을 이제 자대 배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 훈련소가 자대 배치가 됐습니다. 훈련소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훈련 소장님이 이 친구의 이력을 보더니, 보험회사를 다닌 이력을 보더니 꼭 집어가지고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하고서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특별한 임무가 뭐냐면은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훈련병들에게 군인보험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군인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군인보험을 들면은 사고가 나고 상해를 입을 때 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군인보험인데, 이 군인보험을 잘 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한 이렇게 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뭐 3% 많으면 5% 이렇게 이제 보험을 드니까, 아, 이 친구가 사회에서 보험회사 다니다가 봤으니까 얼큰이 됐구나. 그러고서는 특명을 이제 내리는 거죠. 야, 이제 네 후배들이 훈련을 받고 나갈 때 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네가 잘 구워 삶아가지고, 너 보험회사 다니다 왔으니까 잘 구워 삶아가지고 적어도 20%는 보험을 들도록 해라 하고서 특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가 그곳에서 이제 자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 후배들 훈련병들에게 그 다음 기수부터 이제 그 보험을 소개합니다. 그랬는데 보험을 소개해가지고 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100%가 가입을 했어요. 놀랄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기수를 또 소개를 했는데 또 100% 가입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많아야 5%인데 100%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 소장님이 기분이 좋으면서도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길래 협박을 하는가? 100%가 이제 되는가 해서 그 강당의 그 뒤편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 녀석이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3분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보험을 들면은 죽었을 때 1억이 보상이 나온다. 보험이 안 들었을 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 죽으면 국가에서 장례 비용으로 100만 원이 나온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터에 군사를 보내야 되는데 국가는 보험을 든 사람을 보낼까 안 든 사람을 보낼까? 그러고서 보험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쓰더랍니다. 100%. 100%. 대단하죠? 이 친구는 훈련병들의 약점을 본 거예요. 훈련병들은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고 외로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잘 건드리니까 그들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킬링 포인트라 그래요. 이 죽이는 점이라는 킬링 포인트. 사람을 한마디 탁 쳤을 때 그 사람이 꼬꾸라지는 것이 이제 킬링 포인트인데, 이 킬링 포인트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아마 직업 중에서 이 킬링 포인트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광고업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의 그 한마디 카피에 소비자들이 그냥 훅 하고 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화면 하나,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은 선생님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목사인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킬링 포인트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킬링 포인트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다고 그것이 좀 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이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킬링 포인트를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임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은 대한민국의 세일즈 왕입니다. 세일즈 왕. 대한민국에서 모든 물건을 제일 잘 판 사람이에요. 8년 동안 보험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연속으로 전국에서 보험을 제일 잘 팔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9년 동안 고객 8만 명을 만나서 쓴 책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만나가지고 세일즈를 하면서 에피소드를 이제 책에다가 쓴 건데 그 책에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소개해드리면은 서울의 사무실에서 하루 앉아있는데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군인보험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 충청남도 논산에 가면은 훈련소가 있죠. 우리 다 아는데 그 논산 바로 밑에 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여산은 어떤 훈련소가 있는가 하면은 하사관 훈련소가 있습니다. 하사관으로 이제 들어가겠다고 지원을 한 사람들은 논산이 아닌 그 밑에 여산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여산 훈련소에서 이 임한기라고 하는 분에게 판매왕에게 세일즈왕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가는 하사관 후보생들에게 보험을 좀 들라고 하려고 하는데 보험을 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좀 보험 좀 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분이 내가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네, 11월 며칠입니다 해가지고 날짜를 이제 잡아줬어요. 그리고 저녁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모입니까? 네, 훈련생 5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500명에게 보험을 소개하고 자기 회사의 보험을 들려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한 거예요. 500명 앞에서 보험을 다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얘기를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제 그러고 가는데 이제 고속도로 차 타고 이제 갑니다. 계속 머릿속에는 내가 해야 할 말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연습하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강당에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11월 말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웠답니다. 그런데 군대 가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11월 말쯤 되면은 난로 안 펴줍니다. 강당은 다 시멘트 바닥이고 시멘트 의자고 거기에 이제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날따라 유격훈련 그냥 막 바뀌는 몸으로 해야 되는 유격훈련을 받고 와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다 진흙탕 묻은 거 옷을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그 추운 강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추우니까 체온으로 서로 녹이려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딱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절전 모드 그냥 자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자겠다. 그러고선 500명이 앉아있는데 이 임한기 씨 하는 얘기가 눈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 다 생각이 안 나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왔던 것 프레젠테이션 다 걷어치우고 아, 이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임한기 씨가 다 자고 있는 500명 훈련병들 앞에서 뭐를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했답니다. 어머니! 세 번을 불렀대. 어머니! 어머니! 자고 있던 친구들이 고개를 들더니 자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놓치지 않고 여러분 어머니 생각나시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그랬더니 다 일어나더는 500명이 그리고서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차게 어머니 한번 불러봅시다. 세 번 불러봅시다. 교인들은 주여 삼창인데 훈련병들은 이제 어머니를 삼창하는 거예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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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나서 앉으라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죠.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압니다. 이 하사관 훈련소라는 게 어떤 곳인지. 주로 남자들이 일반병으로 가죠. 그럼 논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사관 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분들은 대개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군복무가 조금 길고 월급이 많은 하사관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군대에서 주는 월급을 모아가지고 제대하고 나면은 자기가 독립을 할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그 독립적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도움을 잘 받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사관 학교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 이만기 씨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지금 여러분들을 하사관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 기간에 혹 다칠까, 군 복무 기간에 혹 부상은 당하지 않을까 불철주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군대 복무하다가 혹시 헬기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혹은 총에 맞아가지고 조금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줄 만한 여력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서는 보험 증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해를 입어도 보험회사에서 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을 도움을 받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목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고서는 한 장씩 다 나눠줬는데 500명 중에서 그날 보험 가입한 사람이 400명이었대요. 보험 총액은 100억. 2,500만 원짜리 400명이 들었어요. 100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보험회사 이만기 씨에게 떨어지는 것은 3%. 10분 동안 3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 하세요. 10분 동안 3억을 벌었습니다. 3억을. 판매 왕인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 왕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험을 잘 팔았다 안 팔았다가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킬링 포인트 얘기를 해요. 킬링 포인트. 여러분 지금 그 500명의 훈련소의 사람들은 킬링 포인트가 뭔가 하면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건드리니까 다 쓰러진 거예요. 꼴까닥하고 다 쓰러지고 거기에서 무장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보험 드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킬링 포인트는 킬링 포인트, 이 킬링 포인트, 남을 죽이는 킬링 포인트는 러빙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킬링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무장해제하고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킬링 포인트를 찔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무장해제를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빨리 죽으십시다 잘 죽으십시다 라고 하니까 아유 이게 뭐 죽어서 뭐가 열매가 맺혀지나?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킬링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죽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은 그 대상들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잘 죽고 빨리 죽는 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킬링 포인트는 러빙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은 우리 세족식 이야기인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에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거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가끔 그런 일도 합니다. 의술을 통해서. 그런데 매번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혈루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 환자를 일어나게 하고 이건 우리 못합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도 이건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물론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더더욱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흉내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행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쫓아서 할 수 있는 것 세족식이죠. 그래서 수련회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날 우리 세족식도 이제 선생님들이 청년들이나 아이들 세족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 가니까 임직식 할 때 장로님 임직식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요즘 교회들마다 부부 세미나 많이 하죠. 그러면은 남편들 아내들 오게 해서 아내의 발을 남편이 닦아주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이 세족식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감동적이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발을 닦아줘 보십시오. 선생님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족식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아, 서로 섬기자, 싸움박질하지 말고 사랑하자, 서로 봉사하자, 서로 아끼자, 서로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족식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의 의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엿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립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줍니까? 예전 유대에는 그런 예가 없거든요. 제자가 선생님 발을 닦아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라고 이 예수님께 이제 거부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냐면은 너는 이 의미를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야 알 것이다 그래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꾸 쌈박질을 하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서로 섬겨라 라고 하는 의미로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거지, 가르치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아니야, 너는 이 의미를 몰라. 그런데 나중에는 알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기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까지 제자들은 뒤에서 앞서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서로 쌈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또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은 우리 아이를 곁에 두고 좀 잘 써주십시오 라고 청탁까지 하는 치맛바람이 있는 그 정도의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거리였죠.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 어떤 녀석을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좀 중용을 해서 쓸까, 내 비서로 누구를 쓸까,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핀트가 맞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들은 잘 알듯이 광야가 대부분이고 흙길입니다. 그곳을 사람들이 이제 그 운동화가 아니고 구두가 아닌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대개 발이 흙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밥을 먹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때문에 그게 너무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돼서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식탁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먹었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주로 그 식탁은 중동 지역이 마찬가지죠.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냥 바닥에서 먹게 됩니다. 바닥에서 먹을 때 이 음식하고 이 그 입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대개 비스듬히 누워서, 베두인들 같은 사람들 보면은 반쯤은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덜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3명이 예수님하고 12명의 제자가 삥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 눕게 되면은요, 옆 사람 발이 내 입 옆에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상상해도 그게 알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흙먼지, 발의 흙먼지가 식사하는데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밖에 나갔다가 식사하러 들어오면은 그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되죠. 식사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이 없으면 누가 발을 닦아줘야 되는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발을 닦아줘야 되고,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어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순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은 밥 먹기 전에 닦아야 할 발을 누군가 닦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 먹기 전에 발을 닦아야 되잖아요. 정결 예식이잖아요. 근데 발을 닦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제자들 간에 아주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더 높으냐 뒤에서 막 싸우고, 부모님들은 어머니는 우리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우리 한 아들은 영의정에, 한 아들은 우의정, 좌의정에 좀 앉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지금 발을 닦아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 내가 발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세스대야 들고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영의정 못 올라가는 겁니다. 우의정, 좌의정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제자들이 제일 막내였던 요한에게 눈짓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저 녀석 군기가 빠졌네. 세수대야 들고 와가지고 형님들 발 닦아주어야 되는데 저 녀석 왜 가만히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요한을 보면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식사하다가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서 가져옵니다. 허리에 수건을 메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줍니다. 베드로에게 몇 번째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왔을 때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어깨를 밀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모른다, 이 뜻을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뭘 몰랐을까요? 쌈박질만 하는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겠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발 문화 그리고 신발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이라크 전쟁이 종료가 된 다음에 그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미국 참모들이 그렇게 말리는 것을 아주 고집이 센 분이잖아요. 그렇게 말리는 것을 고집스럽게 뿌리치고 바그다드로 본인이 직접 갑니다. 아직도 미국 대통령이 바그다드를 가면은 위험한 곳인데 참모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 괜찮아 뭐 가지 뭐 그러고서는 이 부시 대통령이 유유히 비행기를 타고 바그다드에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마 옛날 뉴스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몹시 큰 사건이 일어나죠. 기억하십니까? 이라크의 알자이디라고 하는 젊은 기자가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그 부시 대통령한테 던졌습니다. 하나만 던진 것도 아니고 양쪽 신발 두 켤레를 연속으로 던졌어요. 그때 이게 큰 문제가 됐죠. 경호원들이 신발을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벗어서 던질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기였다면은 굉장히 큰일을 났을 건데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자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신발을 던진 거에 대해서 꽤 큰 뉴스가 나왔댔어요. 여러분, 이 알자이디는 부시 대통령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신발을 던진 게 아닙니다. 물론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안 검색을 하고 기자들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기자들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만한 물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카메라는 쇳덩어리입니다. 카메라에는 줄이 있어요. 이 줄을 빙빙 돌려가지고 연습 잘해서 확 던져버리면은요 사람 머리 깨뜨리는 거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기자에게는 카메라가 있어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도 거진 쇳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노트북 확 옆으로 비행접시 던지듯이 던져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얼굴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무기가 있는가 하면은 기자들에게는 펜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펜. 신발을 던질 때 두 개를 던질 때까지 경호원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볼펜을 들고 뛰어나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상해를 입혀도 그건 가능했던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자들에게는 이렇게 남을 상해시킬 만한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봐야 상해도 입히지 못하는 신발을 왜 던졌을까? 그런데 이라크 사람들은 그 뜻을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자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에서 이라크 영웅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아마 됐을 겁니다. 감옥에 좀 갔다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을 거예요. 이라크 스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중동 사람들 유대인까지 포함을 해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종관계를 보여주는 물건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을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이 젊은이가 신발을 벗어서 부시 대통령에게 던진 것은 지금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승리했잖아요. 승리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지금 다스리는데 이 젊은이가 신발을 벗어 던진 것은 당신은 우리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저항입니다. 너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미국이 왜 우리에 와가지고 이라크를 다스리려고 그래. 그러고서는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신발을 던진 거죠.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은 그걸 다 안 겁니다. 중동에서의 신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맨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은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죠. 떨기나무에 불꽃이 막 타오릅니다. 가만히 봤는데 거기에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모세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불꽃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벗어라. 그 의미예요. 거룩한 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거기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호렙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호렙산 이전과 호렙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가끔 실수도 하지만 모세의 신앙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대단해서 범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모세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정말 대단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왜 대단한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은 40년 동안 걸어가야 할 길, 가나안까지 40년 걸렸잖아요. 40년 동안 가야 할 그 길을 두 주간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주간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40년 갈 길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서 두 주간에 주파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신앙은 반대였어요. 두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빙빙 돌리셨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을 모세는 신뢰합니다. 끝까지. 두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리셔도 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모세는 우리의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도 안 하시고 40년 동안 얘기도 안 해주시고 빙빙 돌린다고 한다면 누가 이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에 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지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신발을 벗었잖아요. 신발을 벗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한 뒤로 자신의 그 고백을 한 번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주 묘한 대답을 하시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뭐를 느끼십니까? 지금 두 사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대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베드로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두 사람 대화가 지금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닦아주는 의미를 지금 베드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뭘 몰랐을까요? 쌈박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싸우지 마, 서로 봉사해,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라고 가르치신다고 하는 거 베드로 왜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우리 싸우지 않을게요. 주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 서로 섬길게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닐까요? 베드로는 뭘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 해답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넌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지?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이제는 내가 네 발을 닦아주고 난 뒤에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니지 못할 거야. 네가 가는 곳은 순교의 자리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순교의 자리로 데려가리라. 너는 아직 몰라. 이 발이 내가 닦아주는 이 발이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아직 몰라. 이 발은 이제 순교의 길로 가게 될 거야.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거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이 발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고 용기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요 한강 건너서 오산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미대를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미대 가면은 밥 굶어 죽는다고 저희 아버지가 미술 전공하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환쟁이는 밥 못 먹고 살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미대는 안 된다. 아버지 많이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미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도 설교할 때 그림을 이제 자주 제가 좋아하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은 대부분 성경의 에피소드를 많이 그립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이 있는 이제 화가들은요, 세계적인 화가들은 이 성경의 장면 장면을 다 이제 그려놓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 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에피소드는 참 그리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명한 화가들은 다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들을 다 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화가도 그 의미를 잘 알고서 그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 현상만 그림으로 이제 그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독일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지거쾌더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 신부님은 이제 2015년에 이제 작고하셨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성경의 모든 장면들을 살아계셨을 때 다 그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다 그리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린 작품 중에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것이 있는데,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아, 이 신부님은 세족식의 의미를 정말 아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잘 그래도 보이시는 편이네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어깨를 밀칩니다. 베드로의 지금 마음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쌈박질 한다 그래도 우리 알겠으니 그만하세요. 내 발 닦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예수님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 얼굴이 혹시 보이십니까? 예수님 얼굴이 세수대야에 비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수대에 비친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하고 밀치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발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시면서. 그런데 이 화가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베드로의 머리 위로 성찬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성찬상에 포도주 잔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떡이 있는데 그 떡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떡의 모습이 세수대야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과 예수님의 얼굴이 겹치는 부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흐느끼면서 베드로의 발을 잡고 세족식을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발이 십자가의 길로 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붙잡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 주님의 세족식은 전투에 나가는 군사에게 주는 출정식입니다.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어린 양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의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행위이고, 외로운 싸움에 주님이 나의 발을 붙잡고 계시겠다고 하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붙잡으셨듯이 우리의 발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너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십자가 순교의 길로 갈 수 있겠니? 앞으로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갈 수 있겠니? 그 길을 잘 가도록 주님은 용기를 주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력서 많이 쓰셨습니까? 이력서 한자로 혹시 쓰실 수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약한 한자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는 고모가 넷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막내 고모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고모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했을 때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야, 문방구 가서 이력서 사와. 그래. 옛날에 이력서를 다 문방구에서 팔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이력서 한 장, 두 장 사가지고 고모한테 주는데, 정말 어렸을 때는, 아마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이력서가 다 한자로 써 있었습니다. 생년, 월일, 본적, 현주소, 이게 다 한자로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력서의 한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력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예. 자, 저게 고약한 한자인데 아마 저거 싹 내리고 지금 써보세요 하면 못 쓰실 거예요, 여러분. 역자하고 서자는 만만합니다. 그래도 역사할 때 역자이니까 우리가 쓸 줄은 알고, 또 글 서자잖아요. 서신할 때 그 서자니까 이 서자도 만만합니다. 쓸 줄 아는데, 아, 이 자가 좀 고약합니다. 이 자. 여러분, 이 자가 뭔지 아세요?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시죠? 이 자는요, 신발 이 자입니다. 신발. 여러분, 신고 계시는 신발 이 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력서란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을 신고 어디를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족적을 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력서가 꽤 의미 있는 단어죠. 당신이 걸어온 길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발을 신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력서로 쓰려면 다 쓸 수가 있겠죠. 나는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고, 어디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 뭘 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이력서의 기록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발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이력서를 쓰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이력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그 순교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젊어서 일본에서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섬겼던 교회는 두 곳인데 처음에 제가 33살에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처음에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받은 지 벌써 31년이 됐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별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도 이제 만만치 않은 경험을 이제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욕 안 할 줄로 믿고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는데, 저는요 술집 개업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목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부흥의 강사를 시키지?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사연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술집 개업 예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드렸어요. 제가 좀 놀래는 표정이 아니시고 좀 이상하게 저를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술집 개업 예배를 목사가 드리면 안 되죠. 제가 33살에 일본에 급히 가가지고 동경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 가장 친했던 친구 목사가,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단짝이었던 제일 친했던 친구 목사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동경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박사과정, 동경신학대학에서 역사공부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박사과정을 하다가 교인들을 만났어요. 한인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박사과정을 유학 중에 하면서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 친구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깨어나질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33 나이에. 3살, 2살 아들, 딸 하나씩 남기고 죽었어요. 교인들이 뭐 깜짝 놀래가지고 월요일인데 서울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 돌아가셨어요. 와서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급히 가서 친구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교인들이 한 30명 남았어요. 원래 50명, 60명, 꼭 그래도 일본에서는 꽤 괜찮은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30명이 남았어요. 30명 교인들이 울면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없어요. 목사님이 여기 남아서 우리 목회해 주세요. 그걸 뿌리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셨는데 김동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김동호 목사님이 1년만 가 있어라. 1년만. 그거 어떻게 가지 못하게 못하잖아요. 1년만 가 있어라. 그래서 33 나이에 가서 1년 동안 교회를 돌봐준다고 하는 게 그 뒤로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기가 막힌 사연으로 이제 일본을 급하게 이제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까지, 제가 그땐 딸이 하나였는데 우리 아내하고 딸하고 교인들하고 지금도 기억해요. 36명이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재직회를 하는데, 그 재직회가 다 이제 유학생들이고 또 유학생을 찾고 벗어난 이제 어른들인 거예요. 30대 초반의 집사님들인데, 그 젊은 집사님들이 11명이었습니다. 11명. 그 11명 중에 6명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6명 중에 2명이 술집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두 분은 술집 여성 출신이셨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 친구가 이래서 죽었나? 아, 이게 뭐지? 말로만 듣던 그 일본의 목회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네. 내가 집사님들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땐 당회도 없으니까, 다 젊은 분들이니까, 그 집사님들하고 매번 지지회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분이 술집과 관계된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3살 나이에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술집 마마, 그 마마라 그러거든요, 술집 마마 두 사람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분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난 뒤에 한 이제 몇 개월이 됐을까, 집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마마 집사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우리 옮겼어요.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요. 제 기도 제목은 그분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이면 단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술집의 속성을 이제 알게 됐는데, 술집이 잘 안 되면은 간판 띄고 옆집에다가 개업을 합니다. 신장 개업하면 또 손님이 와요. 또 잘 안 오면 또 옆집에다 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술집의 생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게 옮겨가지고 개업 예배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언제죠? 갔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그 술집 잘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양심이 있지.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들 복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는 할 수가 없죠.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당시에 30대 후반, 40초반 이제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셨어요. 그분은 남편은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을 어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한국에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그 중학교 된 그 아이, 중학생 여자아이를 키우고, 엄마는 술집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한국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이나 그 어머니가 지금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냥 돈 벌어가지고 생활비 보내주니까 그래, 고맙다,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있는 거지. 근데 술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 기도를 드렸죠. 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권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딸 한국에서 공부하는데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개업예배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가 이제 딱 끝나고 예배가 끝나니까 이 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들어와라, 목사님 섬겨라. 아가씨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일본말로 오시보리라 그러거든요. 오시보리. 그래가지고 손도 닦아주고 저는 이제 술 안 먹으니까 그 우롱차 같은 걸 확 해가지고 막 얼음 넣고 드리고 그래서 참 서비스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서비스 꽤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술집 예배 드리는 경험도 젊어서 해보고 또 잘 안 돼가지고 옆집으로 옮기는 그래서 두 번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1년쯤 돼갔을까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나오셨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7시인데 한참 영업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영업 중에 영업장을 안 가시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끝나자마자 목사님 면담 신청이요. 예? 그러시죠. 조그마한 제 방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면담을 하는데 첫 번째 말이, 그분이 첫 번째 말이 딸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된 딸이에요. 딸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이건 참 도사들이 하는 그 대화인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하시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차원이 높은 대화입니다. 딸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집사님 뭐 하시게요? 이해가 다 가시죠? 상황분이. 집사님 지금 술집 하시는데 술집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딸을 데려오겠다는 거는 딸을 술집에 데려놓고 같이 영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를. 그럼 집사님 뭐 하시게요? 제가 그 차원의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슈퍼마켓 하려고요.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요. 집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수첩에다가 수첩을 꺼내놓고 펜을 들어요. 몇 월 며칠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때 짓궂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아가씨들 나오나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다 만사 제껴놓고 가야죠. 그리고 날짜를 잡고 그날 예배드리러 갑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저희 아내 있고 그 다음에 구역장 집사님 또 한 분 태우고 이제 가는데 그 동경의 외곽 지역에서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한인들이 사는 곳은 한인 수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퍼에 피해 주지 않으려고 일본 사람들만 사는 곳에서 한인 수퍼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김치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할 때라서 장사가 좀 되던 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슈퍼마켓을 차리는데 제가 이제 그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주택지여가지고 길이 좁아요. 일본 길들이 찻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찻길에다가 차를 세워놓지 못해요. 주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할 곳을 찾느라고 몇 바퀴 빙빙 돌았는데 빙빙 돌면서 그 가게를 이제 지나갈 때 그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배 준비한다고 마지막 그 물건들을 이제 막 진열장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까대기라 그러잖아요. 까대기. 그래서 막 이제 올려놓는데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에 이제 그 수건을 탁 두르고 그 일을 하는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 망가지는 거 하루아침이다.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좋은 의미로 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집사님이 굉장히 고왔어요. 이제 40이 막 넘은 집사님인데 여러분 그 일본에서 마마들을 하려면은요 기모노 입고 하거든요. 기모노. 근데 기모노를 여성들이 젊은 여성이 입으면은 그 기모노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제가 오늘 별걸 다 얘기하네요. 그 기모노의 특징은 한복하고 다릅니다. 한복은 어깨선이 잘 나오는 복장이거든요. 근데 이 일본의 기모노는 목선이에요. 그래서 목선을 잘 보이도록 이렇게 이 옷을 뒤로 입어요. 그리고 술집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뒤로 그렇게 해서 목선이 잘 보이도록 하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고왔어요. 그리고 늘 이제 그 출근을 하면은 4시쯤 일어나가지고 미자원 가서 머리를 고데라 그러죠. 고데 다 하고 나서 기모노를 입고 출근을 하셨는데 참 고왔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에 고데머리가 아니라 수건을 뒤집어 쓰고 먼지 뒤집어 쓰고 계시니까 우리 아내가 이 연민의 마음으로, 아이고, 고운 우리 집사님 망가지는 게 하루아침이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역 집사님 계시고 저 있고 저희 아내 있고 그 집사님 계시고 데리고 온 딸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초장부터 눈물바다죠.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었어요. 그냥 울면서 찬송 부르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설교하고, 딸내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우나, 우리 집사님들이 왜 우나, 목사님은 왜 우나, 사모님은 왜 우나, 우리는 알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이사했어요. 이사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한 곳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이 확 줄었어요. 그 전에 술집을 할 때는 좋은 맨션에서 살았는데 아주 평범한 아주 작은 다다미방 두 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사했으니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 별 얘기를 해도 다 통하는 때였으니까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게 얼마나 줄었어요? 집사님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반토막이요. 집이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제가 또 질문을 했죠. 집사님 수입은? 이제 슈퍼마켓 하는데 수입은?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4분의 1 토막이요. 집은 반토막, 수입은 4분의 1 토막. 힘들지 않으세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제일 기뻐요. 내 인생에 제일 기뻐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제일 기쁨의 때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 데려와가지고 일본에서 공부시키는데 공부 열심히 하죠? 걱정이 없어요. 그 아이 나중에 일본에서 대학 공부하고 좋은 신랑 만나서 아기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젊은 목사가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믿음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적었던 수입에서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가느냐,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프레임을 따라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해하고 싶어하는 그 기준으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프레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힘들다.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손해볼 것이다. 바보 취급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길 갈 수 있겠냐?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잡아줄게. 용기 내서 결단을 해라. 여러분, 그 집사님은 용기 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손수 걸어가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도전,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 도전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그 동행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사실지는 모릅니다. 저도 제 삶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의 길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술집 예배 드렸다고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 안 드시죠? 네, 잘했죠? 제가 그때 술집 예배 드린 거, 개업 예배 드린 거. 어제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저를 좀 신뢰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아니 저 사람 뭐야? 저 남양주 덕소 시골에서 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 그렇게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제는 거진 이제 신뢰가 저도 여러분들이 참 좋고 여러분들도 저를 좋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탁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이제 세족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세족식. 제 말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일단 불을 좀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반으로 반주를 하실 텐데,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릎을 붙여주세요. 무릎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발 두 발을 붙여주세요. 엄지 이 발가락이 서로 붙을 수 있도록 가지런히 그렇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주시고
주시고 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한없이
발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주님의 계획이 늘 충돌할 때마다 나의 발은 언제나 주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동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발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길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